저희가 오늘은 마태복음 33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태복음 33장 한절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고 계시죠? 열심히. 예. 찾으신 분 있습니까? 혹시? 찾으신 분은 아마도 마태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을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 33절입니다. 제가 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이 말씀에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 중에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전혀 해석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전혀 해석하지 않는다. 근데 실제로는 사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인즉슨 이제 사적인 해석을 이렇게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해석을 전혀 안 할 수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해석의 어떤 위험성을 경고한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33절의 이 말씀, 또는 마태복음 13장 전체에 나오는 이제 하늘의 왕국의 이 비유들을, 이 말씀들은 사실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입장이 달라지는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누룩의 비유와 기독교의 변질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겠는데, 아마 좀 두 주나 길면 세 주 정도를 연속해서 조금 요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지금 읽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이제 이 한 구절만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에서 마태복음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는 것인가, 전체의 내용에서 이 구절을 우리가 파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네 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개의 복음서가 아니라 네 개의 복음서, 복수의 복음서를 주신 이유는 율법이 말씀하기를 뭔가를 증명하려면, 증언하려면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복음서가 아니라 최소한 두 개 이상, 그래서 충분하게 네 개, 이렇게 이제 복음서를 주셨다고 믿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부할 때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네 방면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룹의 네 형상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이제 유대인들, 율법을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인 복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아브라함이 언급되고 다윗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뿌리, 조상이기 때문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유대인이 기다리는 그 왕,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건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었기 때문에 그 왕으로서의 그 다윗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서술됐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메시아 왕이 어떤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가 그 계보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그 왕이 탄생했고 3장에서는 그 왕의 등장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에 의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4장에서 드디어 왕께서 등장하셨고 하늘의 왕국이 선포되었습니다. 5장, 6장, 7장에서는 이 왕께서 이제 그 자신의 왕국의 통치 원칙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위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 수훈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조금 조금 종교적인 그러한 어떤 도덕 강론적인 그러한 개념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이제 부르지 않고 산상설교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통치 원칙이 제시되고 나서 이 왕께서는 이론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왕국을 손수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8장과 9장에서 그 능력을 입증하십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귀들을 내어쫓고 바람과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러한, 그러니까는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도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고 영적인 권능이 있고 자연계에 대해서도 통제권이 있으신 그분이신 것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 와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파송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그 왕국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장,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시는 이 왕국이 하나님의 친백성 이스라엘에 의해서 거부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13장에 이제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시하려고 하셨던 이 하늘의 왕국,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천국이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왕국, 땅에 속해 있지만 그 통치 원칙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왕국이에요. 그 왕국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거부가 되면서 그것이 신비의 형태로 감추어지면서 어떤 새로운 경륜이 제시되는 그러한 장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의 이 비유들 안에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있고 또한 창세로부터 감춰왔던 신비라고 하시는 그 교회에 대한 그러한 이제 비유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밭에 숨겨진 보물이다. 사실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전체가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는 것이 이제 다른데, 저희는 마태복음 13장의 이 밭에 숨겨진 보물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제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비유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 특별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그 밭에 숨겨져 있는,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이스라엘은, 이것은 보물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의미하는 비유였습니다. 가라지나 겨자씨, 누룩 비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교회에 대한 비유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비유 중에서, 지금 7개의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자부터 시작해서 가라지, 겨자씨, 누룩, 보화, 진주, 그물의 7개 비유 중에서 4개의 비유가 지금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 밭을 세상이라고 친히 13장 38절에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왜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조금 먼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제자들이고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이 대언자의 글을 인용하는데 여기 보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이것이 마치 외국어처럼 전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은 이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을 돕는 차원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일단 먼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심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이스라엘이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그것이 이제는 심판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가 일부 어떤 기독교 사이비 단체들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체가 다 비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는 것이고 문자적으로 또 하나는 성경을 비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 해석은 너무나 오래된 해석 방법이고 이것은 카톨릭이 발전시킨 방법이고, 개신교가 답습한 방법이고, 여기에서 온갖 이단이 발생하는 방법인데,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자꾸 비유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다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비유다. 그 근거로서 34절과 35절을 드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개역성경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오해할 만도 하게 그렇게 이제 개역성경이 번역이 돼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다 비유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비유가 없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without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비유가 없이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지 예수님 말씀 전체가 비유는 아니었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비유는 유효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당시에 요 시점에 와서는 지금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지만 요한복음 16장 29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말씀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어떤 일정한 기간이 있었고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주의해야 할 것은 모 단체들이 주장하듯이 예수님의 말씀 전체가 비유는 아니다 하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소위 누룩의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33절에서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이제 조금 소위 일반 기독교계의 그 해석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대단히 미약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점점 세상에 전파될수록 이 교회가 점점 강성하게 되고 부흥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러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와도 유사하지요. 겨자씨도 씨 중에 가장 작은 그런 씨지만 그것이 이제 나무로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의 큰 나무로 자라니까 이것이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되면서 이 소위 이제 기독교가 흥황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러한 비유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점은 성경에서 누룩이 좋은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첫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이게 좋은 의미로 쓰이는지 나쁜 의미로 쓰이는지를 성경에 맨첫 번째로 그 단어가 언급될 때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100% 이것이 들어맞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것이 들어맞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라는 것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창세기 19장입니다. 거기에서 롯이 이제 그 자기를 방문한 천사들을 위해서 빵을 굽는데, 여기에 보면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천사, 구약에서 천사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하나님의 준하는 그러한 어떤 존재에게 내가 뭔가를 대접할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참으로 좋은 것이었다면 당연히 누룩을 듬뿍 넣어서 빵을 해서 드렸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언급될 때부터 누룩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부패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삭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이거 부풀게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어쨌든 이게 발효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일종의 썩히는 과정이 아닙니까? 부패시키는 과정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더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좋아하는 입맛이 생긴 것이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음식을 이렇게 먹도록 하신 것은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로 누룩이 언급될 때 이것은 유월절 사건, 출애굽기 12장의 첫 번째 유월절 사건과 관련해서 언급되는데, 그때 빵도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서 율법과 제사제도, 성막제도 이런 데서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헌물들, 어떤 헌물들에는 이제 다섯 개 5대 헌물들이 있고 이럴 때 그 음식 헌물 같은 데 보면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누룩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일관되게 누룩을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어떤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누룩을 숨겨넣었다고 할 때 이 누룩만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때 분명히 이것은 나쁜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복음이 편만해지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또 어떤 여자라 그랬습니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넣었다. 성경에서 여자에 대한 여러 표현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처녀들로, 복수로 마태복음 25장에 표현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한 여자로 표현되는데, 이 여자는 메시아를 낳은 여자이기 때문에 이거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한 여자 또는 처녀들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에서 어떤 여자, 한 여자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순결한 처녀로 표현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예비되는 순결한 처녀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또 한 여자가 나오는데 바벨론 음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바벨론을 그 어떤 그 음녀, 창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가루를 그것도 몰래 이렇게 집어넣고, 가루에다가 이 누룩을 몰래 집어넣고 있는 이 여자가 좋은 의미의 여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룩의 의미도 그렇고 여자의 의미도 그렇고 몰래 넣었다는 의미도 그렇고 이것은 전부 부정적입니다. 왜 숨겨놓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이것은 장차 있게 될 기독교계의 변질에 대한 예수님의 사전 경고의 말씀이다, 예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도 변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기로 1년생 풀입니다. 그런데 이 풀이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나무가 되었어요.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그 위에 와서 깃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계의 부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새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마태복음 13장 내에서 말씀하실 때 새들이 와서 그 이 길가에 이렇게 뿌려진 씨들을 쪼아갈 때 그 새들은 지금 사악한 자다, 마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겨자씨, 나무로 변질된 겨자씨 안에, 겨자나무 안에 마귀가 거하는 그러한 형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음녀 바벨론을 얘기할 때 새들과 온갖 가증한 것들의 거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왜 로마 카톨릭과 일반 프로테스탄트가 이런 비유를 좋게 해석하는가? 그것은 아마도 자신들의 그 성장이, 그 성장의 이유가 부패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애써 감추려는 그런 시도일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그 이제 설교 말씀의 어떤 주 목적은 우리가 함께 이루는 이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면서 그 유대인만을 위한 경륜에서 지금 새로운 경륜, 교회를 위한 경륜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단계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를 과연 우리가 이루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러한 차원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 형태로 세워지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이걸 점검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는 사이에 딴짓을 하고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누룩에 의해서 변질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누룩이라는 게 뭘까? 예수님은 누룩에 관한 언급을 여기에서 말고 또 다른 곳에서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5절에 있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매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거늘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어떤 빵에 실제 들어가는 누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은 이걸 빵 얘기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쪽 12절에서 11절 12절에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하여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령하신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누룩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마도 헤롯의 누룩도 같이 언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같은 맥락인데 여기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어떤 여자가 굵은 가루 속에 숨겨 넣은 그 누룩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교리의 누룩, 사두개인의 교리의 누룩, 또 헤롯의 교리의 누룩과 같은 그러한 종류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룩은 교리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리라고 번역된 이것이 이제 닥트린인데, 닥트린은 일괄적으로 교리로만 번역되지 않고 가르침으로도 이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이론적인 그러한 교리, 이론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의 가르침, 사두개인의 가르침, 헤롯의 어떤 가르침, 그러니까는 그들의 어떤 주장하는 이론과 그들의 행하는 실행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교회 내에 이러한 바리새인의 이 누룩 이것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를 서로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만을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이 맞을까? 아니면 저 말에는 이러한 것들 덧붙여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이 더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능동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에 변질되지 않은 그 교회, 순수한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변질된 교회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변질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2단, 3단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모여서 시간 낭비를 하겠습니까? 그냥 대형 교회, 편안한 교회,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잘 책임져주고, 저희는 지금 그게 좀 약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여기에서 모여있는 것입니까? 올바른 교회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사실 이런 모든 것이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 존재하던 몇 개의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몇 개의 부류가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있었죠. 또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막 떠오르시죠?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헤롯당원이 있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을 일컬어서 암헤레츠, 땅의 사람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중에 지금 유명한 사람 부류 중에 하나가 지금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인의 종교예요. 유대교,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중추를 이루는 소위 평신도들입니다. 오해하기 쉬운 것이 바리새인이 무슨 성직자들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리새인들은 소위 평신도고, 사실 평신도라는 말 자체를 저희는 쓰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평신도는 누가 얘기했듯이 병신도예요. 우리는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평신도라는 건 없어요. 우리 그냥 성도고 그리스도인이에요. 평신도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성직자와의 반대 개념에서, 지금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개념에서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쓰는 개념이거든요. 아무리 무슨 평신도 신학이 어쩌고, 뭐 그래서 평신도를 뭐 일깨워야 되고 어쩌고, 평신도를 성도들을 이렇게 잘 세워주는 것 같지만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개념 자체가, 출발이 틀렸어요. 평신도라는 말을 우리가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유대교의 종교의 틀 안에서 볼 때에는 이들이 소위 평신도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이들이 사두개인과 대조되는데, 사두개인들이 이제 여기에 이 사두개인들 그룹에 지금 제사장, 대제사장들이며 또 귀족이며 지주며 이러한 엘리트 계층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볼때이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정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의 실체, 그러니까는 마귀나 천사,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도 다 믿었어요.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도 믿었어요. 부활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다 믿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대제사장 계급이 속해 있는 사두개인들은 이런 걸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두개인들이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들의 처음 의도는 대단히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변질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지독하게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변질이라는 것이 처음이 어렵지, 일단 한번 삐딱선을 타게 되면, 그러면은 참 항구에서 배가 얼마나 멀어진지를 모르게 그렇게 망망대해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대단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의 그 글들에 보면 특히 여자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여자들이 대단히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 보는 것에 이렇게 어떤 이 정결함이라고 할까요? 겉으로 보는 것에 어떤 그 고귀함, 이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여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사춘기에 있는 이 여학생들이 그 수녀를 볼 때, 가톨릭의 수녀를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천사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일반인들로부터는 대단히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호되게 질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질책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하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누룩이 지금 우리가 이루는 교회,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 시점에서는 아직 세우지 않으셨던, 앞으로 세우실 것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어 갈 것인지를 미리 경고하셨던 그 교회에,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루고 있는 그 교회, 그 교회 내에 지금 이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교리, 이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책망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예수님 당시에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신약 교회 내에서도 해롭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부터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너희가 다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들의 가르침, 이들의 어떤 행실을 보자면 첫 번째로 언행 불일치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교회 내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있다고 말씀하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지금으로 치자면은 무슨 지역교회에서는 목사와 감독의 자리, 또는 교파교회에 있어서는 무슨 노회장, 총회장, 무슨 한국 기독교 전체 무슨 협의회의 장, 세계 기독교 협의회의 무슨 장, 이런 자리들을 꿰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하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거운 짐을 성도의 어깨에 지우는 행태인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성도들의 어깨에 지운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구원받는 교리에 있어서 이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하고 무슨 봉사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침례를 받아서 유아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는 구원은 이러한 모든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그런 구원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가벼운 짐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모든 우리의 애초에 무겁던 짐을 다 예수님께 다 쏟아놓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행위구원입니다. 모든 기독교 이단들은 다 행위구원을 가르칩니다.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은 교묘하게 할 수 있어요. 뭐 예수님의 은혜도 얘기할 수 있고 믿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들어보면 행위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조금 바꿔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믿음은 아예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게 맞아. 그런데 그 구원을 유지하려면 행위가 있어야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똑같은 행위구원입니다. 애초부터 행위로 유지되는 구원은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이렇게 행위로 얻는 구원의 이 무거운 짐을 일생 동안 성도들에게 지워서 참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찌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몰몬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몰몬의 남자들은 이 몇 년이죠? 3년인가요? 몇 년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선교사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흰 와이셔츠에 양복 입고 이렇게 짝지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교리 중에 그것이 어떤 구원과 관계된 그러한 교리로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기의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명백한 이단들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참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이러한 모습은 사실 소위 이 독립침례교회 내 근본주의 계열에서도 발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근본주의는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근본주의 신학교를 경험했습니다. 좋은 게 많은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근본주의는 한 발만 더 나가면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미국식 독립침례교를 하자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분처럼 미국식 독립침례교회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하기를 원하는 거지 미국식 독립침례교회를 하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발짝만 더 나가면 그럼 율법주의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파교회들에서 새벽기도를 강조합니다. 새벽기도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상쾌하잖아요. 주님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다들 자고 있는 새벽에 아직 지금 동이 트지 않았을 때 일어나서 참 주님께 먼저 마음을 쏟아놓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참 손 들고 주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참 좋습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적인 형태를 띠게 될 때 대단히 고약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의 믿음의 어떤 이 믿음의 어떤 그 수준, 그것을 결정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때 이것은 대단히 고약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목사님들 참 고단해요. 특히 부목사님들 참 고단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그렇게 이제 저보고 하라면 참 못할 것 같아요. 게을러서.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매일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그것도 매일 새벽마다 준비해서 그거를 전해야 하고. 그런데 그것이 일반 성도들에게도 그것이 좋은 집사, 좋은 장로의 어떤 조건으로, 좋은 성도의 어떤 조건으로서 이렇게 잣대로서 그렇게 작용하게 될 때 이것은 참으로 지기에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행여라도 우리 가운데서도 이게 새벽기도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유형 무형의 어떤 것으로서 우리 지체들이 지기에 무거운 그런 짐들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강요하게 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바리새인의 누룩인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성전 건축, 구약의 그 솔로몬 성전이니 뭐 이런 그 성전의 개념으로서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의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성전 건축을 빼고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50명인 교회는 예배당을 100명 또는 200명 규모의 성전을, 소위 성전을 지어야 해요. 그렇죠? 근데 한 150명쯤 되면 어떻습니까? 500명 규모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돼요. 1000명 되면 1만 명 규모의 성전을 또 다시 지어야 돼요. 그래서 평생 건물을 짓는 것에 올인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지기에 무거운 짐인 거예요. 예배당 건축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제가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 지체들이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다 이렇게 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임대하는 곳에서 매번 월세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위치에 안정적인 그러한 모임 처소를 예비할 수 있다면 그건 참 좋은 것입니다. 적절한 규모에서 너무 화려하지 않게 소박하고 검소한 상태에서 어떤 시설들,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어서 그러한 어떤 예배 처소, 모임의 처소를 마련할 수 있다면 그거 참 좋은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전 건축의 개념으로 될 때 이것은 대단히 고약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성전인 개념이 희석됩니다.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데 그런데 돌덩어리, 나무덩어리가 성전이라고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성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이 어떤 신전을 쌓는 이교도의 그러한 심성에 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그 신전에 집중하게 하는 그러한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성도들이 지기에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럼 그리스도인은 모든 생활이 다 참 편안하고 쉽고 아무런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부담도 지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기 십자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율법적인 새벽 기도나 성전 건축, 구약 성전 건축 개념의 예배당 건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구함의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자, 여기 보니까 이들의 모든 행위가 그 의도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 이랬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행위들, 교회 내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들, 교회의 어떤 행사들, 이런 것은, 이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전시행정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보여주기 위한 식의 어떤 이 공무를 하는 것,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행여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우리가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지 않나 참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파에, 제가 어디라고 뭐 꼭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근본주의 계열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목회자 모임을 하기 위해서 호텔에서 모이고 또 한 번 그 모임을 개최하는데 수천만 원이 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게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어떤 그곳에 속해 있는 건전한 목사님이 난 그런 거를 위해서라면 나는 그 모임에 같이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세를. 우리가 이 정도 되었다. 나는 부유하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의 어떤 참으로 실제적인 어떠한 교제를 위해서 참 검소하고 소박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대단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작아서 그런 걸 하래도 못하지만 우리가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좀 인원이 많아지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분명히 나서서 박 형제님 예전에 저에게 그런 설교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내 졸던 분이 여기서 지금 이제 깨서 아멘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음에도 늘 조시더라도 제가 혹시라도 그러한 변질되는 그런 끼미가 보이면은 깨워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정백신 자매님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육신이 피곤하시다 보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잔치의 맨 윗자리와 회당의 으뜸 가는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라삐어 라삐어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소위 기독교계 내에서 이 어떤 자리 싸움, 뭔가 이 감투 하나 이렇게 쓰려고 하는 이러한 이 쟁탈전, 이것은 지금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나 지금 아주 세상보다도 더 부패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노회장 선거, 총회장 선거, 저희는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이제 일반 교파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런 것을 할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비리와 부정부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그 돈 봉투가 돌아가는 얘기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어떤 분이 증경총회장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 이런 거 쓰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증경총회장이라는 말이 이게 목사들 사이에서만 쓴다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 얘기는 이거 목사들 사이에서만 쓰고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장로교 총회다 그럼 총회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물러날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냥 평범해지는 것인데 꼭 거기다가 증경,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가 그 자리를 한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경이라는 단어를 이제 반드시 넣어서 이렇게 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잔치의 맨 윗자리와 회당의 으뜸 가는 자리,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라삐어 라삐어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다 이런 행위들을 배워서 무슨 장로를 세운다, 집사를 세운다 할 때 많게는 수억 원씩을 이렇게 돈을 써야만 그런 것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얻은 타이틀이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큰 교회, 그러니까 그 명함에다가 어떤 교회의 장로, 그걸 명함에 파가지고 다니. 이거 너무 웃기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행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러한 바리새인의 누룩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우리도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집사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집사로 섬기는 형제가 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원이 늘어나게 될 때 언젠가는 우리가 또 다른 집사를 우리가 또 집사로 섬길 그 형제를 우리가 선출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이 행태대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명예와 권력에 대한 그런 어떤 쟁탈전의 양상을 보인다면 이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렇게 안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하십시다. 이러한 행태로 잔치의 윗자리에 앉고 회당의 으뜸가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읍시다. 8절에서부터 보니까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시니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오직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랍비가 랍비라 불리고 아버지가 아버지라 불리고 지도자가 지도자라고 불리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분명히 불릴 수 있습니다. 이 위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예수님보다 그러한 사람을 앞세우는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는 것, 그것을 경계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랍비, 대단히 좋은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교 내에서 내가 그래도 랍비인데 아마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도자인데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와 랍비, 이것이 정당하게 불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의 어떤 마음을 쏟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도자와 랍비와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내에서 현대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불리기보다 박사로 불리기를 더 좋아합니다. 암흑의 목사보다는 암흑의 박사가 더 그럴듯하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근데 이 기독교계에서 목사님들이 받는 박사 학위의 사실 대부분은 사회에서는 쳐주지도 않는 그런 박사예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무슨 뭐 목회학 박사 이런 것들은 사실 쳐주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중에도 정말 사회의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역량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서 박사학위를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받았건 저렇게 받았건 교회 내에서는 목사가 목사로 불려야지 어떻게 목사가 박사로 불리는 것을 좋아합니까?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패스터보다 레버런드로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일반 교회의 주보에 이렇게 보시면 어떤 교회에 암흑의 목사 이렇게 써놓고 영어로는 레버런드, REV라고 약자로 써놓은 것들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레버런드라고 써요. 그런데 레버런드는 성경에서 단한번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시편에서 단한번 사용됐는데 이것이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할때그 지존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할때 Holy and Reverend is His name 해서 지존하다는 하나님께 쓰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패스터보다 레버런드로 불리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아마 가톨릭에서 왔을 것입니다. 가톨릭 사제들이 이제 쓰는 것을 기독교 목사들이 이렇게 이제 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분명 이런 것들을 경계하셨습니다. 또 여기 선생님이라고 불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상하죠? 왜 선생님이라고 불리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JMS 아시죠? 정명석. 아주 너무 고약한 사람이죠? 너무 고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선생님으로 불립니다. 그 교회 내에서 이 사람의 호칭이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이런 타이틀을 소유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목사가 형제로 불리는 것 좋은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에게 이렇게 호칭하실 때 최소한 공식적으로 앞에 나와서 저를 언급하시는 분들, 기도하거나 이렇게 언급하시는 분들은 그냥 형제로 지칭하시면 됩니다. 섞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형제로 지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걸 세워나가야 돼요. 한국 정서에선 그게 맞지 않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국 정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국 전통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전통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한국 전통에서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까? 옳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전통에서 우리가 벗어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인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심지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서도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못합니까? 그것이 무슨 신성모독입니까? 그것이 무슨 부모 공경에 어긋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육신 관계에서는 어머니, 아버지이며 또는 누님, 형님이며 뭐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어르신이며 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목사는 예외입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예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조심하고 또 우리가 이걸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자칫 이 목사를 형제로 부르는 것을 자꾸 이렇게 꺼려하게 되면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니골라 체제로 갈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서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죠? 니골라당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 이름으로 유추하는 거예요. 니코라는 단어와 라오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니코는 정복한다, 다스린다, 지배한다는 단어예요. 라오스는 평범한 사람들, 소위 평신도예요. 교회 내에서 소위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 위해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계급을 짓는 그러한 행위를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I hate. 내가 그들의 행위를 미워한다. hate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바리새인의 이러한 누룩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 마치지 못했는데 말씀을 좀 먼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새 상속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이 세우실 그 교회가 있는데 유대인이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될 터인데, 그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어떤 여자가 가로저말 속에 교묘히 들어와서 속임수로 몰래 이렇게 누룩을 넣을 것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한 누룩을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조금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유추해 보니 그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이요, 사두개인의 누룩이요, 또 헤롯의 누룩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교회를 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뜸씨, 뜸팡이, 누룩이 한참 들어간 교회, 누룩에 의해 부풀려진 교회, 덩치는 거대한데 썩은 교회, 부패한 교회, 덩치는 나무가 되었는데 마귀들의 거처가 된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 참 머리털이 쭈뼛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참 정말 우리가 참 정말 매 순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점검해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동안 비록 우리가 무슨 화려하거나 무슨 거대한 그러한 집단도 아니고 참 작고 소박한 그러한 교회로 끝까지 남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순수하게 유지하면서 달려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찬송 한장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928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928장입니다. 우리가 1절과 4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 살리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도 닥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주님, 주님께서 참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는 단지 우리가 참 우리의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주일마다 먼지 묻은 성경책 탈탈 털어서 옆에 끼고 가서 찬송 몇 장 부르고 헌금 넣고 오면 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피를 흘려 사람들을 사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전 우주적으로 참 모든 이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참 알릴 목적으로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참으로 계획하신 그러한 것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 이 교회를 함께 이뤄나가는 이 일을 우리가 신중하고 참으로 매 순간 점검하고 우리의 참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조심하면서 세워나가야 되는 그러한 것인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해서 참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지 못한 채 행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알더라도 용기가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게을러서 행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이 복된 소망 침례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깨어있고 늘 조심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서 참으로 순수한 교회로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